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었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인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하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 제목이 있는 것처럼 설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작은 제목이 달려져 있죠.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달려 있어서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진해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있는 말씀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종말론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좁은 의미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뭐 그 몸이 아프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저는 오늘 될 수 있으면 크게 넓은 의미에서의 회복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오늘 읽은 말씀이 8절에서부터 13절인데요. 8절에서부터 12절을 한 부분으로 놓고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13절은 별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는 언약의 성취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언약의 성취가 담겨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면 오늘 하루 갖고 설교가 안 되고요.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가고 우리가 66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아주 한참 멀리 남아 있어서 그냥 오늘은 묶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언약의 성취가 있는가 하면 8절 말씀에 너를 보호하여 그 땅을 상속해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다면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말을 하는 사람이고 누가 듣는 사람인가를 먼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치 국어 시간 같네. 국어 문법하는 것 같아요. 문단 나누기 하고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 찾고 있는 중이에요. 주어는 누군가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유다 땅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한 거예요. 그 말은 강조죠. 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래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어느 때를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 때를 생각하게 해요. 언제 특별히 그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출애굽 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잖아요. 40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중에 구원의 날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사니까 이 이야기하면 빨리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지금은 호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홀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그 호텔, 옛날에는 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호텔에서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레전드리 쇼가 하나 있어요. 그 쇼를 뭐라 그래요? 주빌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시는 분은 보신 분이에요. 예, 저도 봤어요. 주빌리라고 하는데 그 주빌리가 무슨 뜻이냐면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주빌리 자체가.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농사를 짓습니다.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을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땅이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년 쉬고 한 해, 6년 쉬고 한 해. 그래서 7번이 돌면 77이 7 곱하기 7은 49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그게 50년째 해예요. 그거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내가 빚을 갖고 있는데 채무가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몸으로 때우는 거죠. 몸으로 때우는데 몸으로 때운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으면 되는데 그러면 빨리 해방될 수 있잖아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아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빚을 다 못 갚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을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 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50년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라 앞에 자막을 안 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사람은 사람 스스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을 탕감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이걸 어떻게 탕감을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나를 탕감을 해줍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희생제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싶으면 멍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사도 바울이 표현이 뭐예요? 때가 참에, it is a time.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거를 은혜의 때라는 말로도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도왔으니까 이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미래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응답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대상은 누군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 소망 없이 잡혀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참 단어가 정말 멋있어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뭔가 하면 너희가 죄를 지어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I will not forget you.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먼 훗날에 되어지는 일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말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라를 일으키겠다.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황무하였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황폐해져 있고 황무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멀리 보자고 그랬잖아요. 나라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나라를 일으키는가 하면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비록 황폐해져 있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에게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한 땅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지파 반은 나 요단강 동쪽에 있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알아서 줄 테니까 전쟁은 같이 하자. 비록 너희들이 전쟁 후에 따로 동쪽에서 산다고 그래도 전쟁은 같이 하자. 그래서 들어가서 전쟁을 다 해요. 그리고서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나누죠. 다 나눴을 때 아 내가 이거를 얻을만 하니까 얻었지. I deserve. 내가 이거 얻을만 하니까 얻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멘션이 있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안 하면 아파트 들어가실지도 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멘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여기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취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흑암이 있는 자, 흑암 아래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라고 명령하시겠다고 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나와라 라고 했고 두 번째 명령은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라 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잡혀있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렇게 묶여있는 겁니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데 나와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come to me 라고 하는 것처럼 나오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면 어둠 가운데서 사는 게 맞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게 맞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암 중에 있는 사람한테 나오라니까 나와서 Shine your light. 너의 빛을 비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두움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식이면 다 같이 아멘. 근데 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살고 계십니까? 아유 창피해. 그걸 어떻게 비춰?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얼굴에다가 LED 형광등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붙이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 아래 이렇게 숨겨두지 말고 저 스탠드 위에다가 등경 위에다가 둬라, 쉘프 위에다가 두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나가세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있는 데서 우리 아들한테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라고 저를 가르쳐서 얘기할 때 저희 아들이 만약에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쥐 아빠인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학교에 총장님을 만나고 그러는데 아빠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자기 총장한테 가가지고 총장님한테 우리 아빠예요. 그럼 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당연히 좋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냈을 때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죽지 않고 있는 사람은 살아서 들림을 받아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겠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또 무엇이 생각나요? 출애굽 시대 생각나죠.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이구 더워 죽겠어요. 그랬더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썰렁하고 춥네요. 그랬더니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셨네요. 사막을 지나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투덜투덜 됐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두들겨 패가지고, 아 팬다는 말은 없고 이렇게 두들겨서 쪼개서가지고 물을 주시고, 그래서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덥지 않게 하시고 춥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가락인가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우리를 해안받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더 열심히 하는데 일단 지나갑시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왜냐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를 않나.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냥 다 그냥 없애버려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유명한 분이 하신 얘기인데 김창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사막에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막에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돌아다녔습니다. 제대로 집을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너 며칠 있을만 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고 아이고 내일쯤 내일이면 또 옮기겠지라고 해서 텐트도 제대로 안 쳤는데 한 달을 머물고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안 하고 하나님 멋대로 하셨잖아요. 고통 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막에서 인도하셨던 그 광야의 생활은 누구를 향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때에 광야에 애초롭게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 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예고했던 사건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생수예요. 영원한 물이세요. 그래서 마셔야 산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대로를 닦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라고 했습니다. 일단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1세대들은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세대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갓 태어난 3세대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오늘날처럼 프리웨이가 쫙 깔려있고 테슬라에서 나오는 사이버 트럭을 타고 아니면 테슬라에서 나오는 전기 버스를 타고 이렇게 편안하게 쫙 오는 게 아니잖아요. 리무진 버스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산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프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무사나운 짐승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온갖 질병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걸어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대로를 닦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들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예,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단순하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받고 내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은 0%예요. 절망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대로를 깎아주신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깎아주신 거예요. 없애주신 거예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한테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펄쩍대었어요. 안 된다고. 국민학교 때 이야기. 전 중학교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의 길을 닦아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일단 꺾어뜨리시고 우리 아버지는 한 1년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그 1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던 아버지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2만 5천 볼트의 전기감전으로 꺾으시는 거예요. 감전 딱 되고 나신 다음에 두 손만 다 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닦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로를 닦아주시는데 그 대로가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대로를 우리에게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누군가 하면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바벨론에서만 오는 포로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방팔방 흩어진 사람들. 언제 흩어졌어요? 유다 땅이 멸망하는 그 순간, 아니면 그 전에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다른 나라로 먼저 피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기원전 586년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모두가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냥 빠져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먼 곳에서, 아주 먼 곳에 갇힌 사람들까지, 그리고 북쪽과 서쪽은 방향을 이야기해요. 북쪽과 서쪽에 흩어진 사람들, 뭐 대충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정해서 불러준 사람들. 그리고 신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지금 학자들도 잘 모르는데 그냥 남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원근각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다 다릅니다. 미국의 이민 온 그 횟수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방팔방에서 다 불러주셔서 이 대로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기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고 났더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때는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막 반항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소명을 확인을 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 제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너무 벅차니까. 너무 벅차니까. 그 전철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크로멀 하퍼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러고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이거 하나 사가지고 전철에서, 흔들리는 전철에서 찬양을 하고 전도했어요. 그 뭐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막말로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칸에서 저 칸으로, 저 칸에서 그 다음 칸으로 1호선을 타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따로 별도로 놓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송영이에요. 닥살로지예요. 이 송영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늘에게 이야기하고 땅에게 이야기하고 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원대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벅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온 자연 만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주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13절에 아 이번에는 진짜 내가 아쉬웠거든요. 왜 이거를 번역을 안 했는지 나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표시해 보세요. 가능하면 이레영제 여기 13절을 좀 올려주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산들에게, 땅에게, 하늘에게 노래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들어가 있어요. For the Lord has comforted his people. 왜 노래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절망적인 상태인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직 해방도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노래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해결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신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온갖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찬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아직도 마귀의 자녀로 살고 계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불평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사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